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의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검거된 북한인 이정철 외에 이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이재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가로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경찰청 부청장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과 협력해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살인범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 대사는 북한 배후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강 대사는 오늘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망 원인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는 상태라며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또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 북한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또다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오늘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군이 군사훈련 중 정교한 로켓들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것으로 알려진 타스님 통신은 이란 중부 사막지대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사흘간의 연례 기동연습 도중 첨단 개량형 미사일들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미사일의 종류나 위력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미사일들이 목표물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에 관심이 없다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이라크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그동안 합당한 천연가스와 석유 대금을 지불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 때문에 병력을 파병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석유를 미군의 전리품인 듯 언급하면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불법 석유 판매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오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담당 고위 대표와 도널드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등 유럽연합 지도부와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이번 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지난 주말 독일 미넨에서 열린 나토 안보회의에서 나토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나토를 강력히 지지하며 대서양을 아우르는 동맹에 대한 약속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수정된 행정명령에도 이슬람 7개국 출신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이민과 난민금지 행정명령을 수정하면서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등 당초 7개국을 똑같이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다만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들의 경우 입국 금지가 면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어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3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소말리아 관리들은 이번 테러가 모가디슈 남부 마디나의 상가지구에서 발생해 상점과 식품 가판대 등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테러를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말리아 내 이슬람 무장 반군인 알샤바브의 소행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죽음에 북한 정권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의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외교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북한 국적 남성들을 지목하면서 북한 배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검거된 북한인 이정철 외에 이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이재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가로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누르라시드 이브라힘 경찰청 부청장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협력해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 별도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 살인범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적 용의자들은 범행 직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을 경유해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평양행 항공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용의자들을 다시 말레이시아로 송환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지만 북한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이르면 22일 중 김정남 씨 부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통해 김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독극물 종류가 밝혀지고 이로써 북한과의 연계 여부가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 대사는 북한 배후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강 대사는 20일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망 원인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는 상태라면서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is no clear evidence on the cause of the death. And at the moment, we cannot trust the investigation by the Malaysian police, even though.
강 대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 북한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이날 강 대사를 초치해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당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말레이시아 영토에서 발생한 만큼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건 말레이시아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북한 대사관에도 관련 내용을 수시로 알렸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협의를 목적으로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를 초치하고 평양 주재 자국 대사까지 소환하면서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외교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 등에는 김정남 씨가 지난 13일 공격을 받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총 5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청사에서 항공권 발권을 위해 무인기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 씨에게 두 명의 여성이 접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 흰색 상의의 여성이 김 씨의 머리 부분을 뒤에서 감싸고 앞쪽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 김 씨와 접촉한 뒤 유유히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들이 김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 걸린 시간은 2.3초였습니다. 영상은 공격을 받은 김 씨가 공항 관계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이들과 함께 의무실로 향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테러 행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등으로 미뤄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3국의 국제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이고 테러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러 정보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악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북한의 테러 행위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 정권의 테러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도 20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사건의 배후가 북한 정권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5명의 용의자가 북한 국적을 갖고 있고 추가로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음을 공식 확인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여러 정보사항과 정황들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지목하는 근거에 대해 여러 정보와 정황이 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홍 장관은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등 그동안 북한이 저지른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 때문에 이번 사건도 초기부터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을 향해 우려와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며 김정남 암살로 이런 부정적 시각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작년 12월에도 유엔이 북한 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유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그런 북한 정권의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고 따라서 그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특히 국제 기준과 가치를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국제사회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장관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선 김정은 정권의 특징이 공포 통치에 입각한 권력 유지라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해 이번 사건도 그런 공포통치의 일환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김정은 체제의 대한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제사회 김정은 정권 교체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고 사건 배경을 진단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번 사건이 탈북민과 체제 불만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관영 언론과 대외 선전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죽음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과학원 소속 한 연구원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요직을 맡던 인물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사실을 빠짐없이 보도하고 있는 북한 언론이지만 김정남 씨의 죽음에 대해선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씨는 김일성 주석의 손자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입니다. 두 인물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한다면 김 씨의 죽음은 중요하게 다뤄질 법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 내부 매체뿐 아니라 대외 선전 매체로 알려진 우리 민족끼리와 조선의 오늘,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선신보에도 관련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매체들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 사태 등을 연일 비중 있게 보도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통상 6면을 발행하는 노동신문은 얼마 전까지 한면 전체를 할애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비방하는 기사를 실었었고 조선중앙TV도 20시 뉴스 등에서 전체 보도의 상당 부분을 관련 소식을 전하는 데 썼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는 아직도 연일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남 씨를 비롯해 김 씨 일가, 이른바 로얄 패밀리의 존재를 오랜 기간 감춰왔습니다. 최근 북한 고위관리 출신 탈북자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물론 노동당 간부들조차 김정남을 포함한 김 씨 일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정남 씨의 죽음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조사에서 북한을 최하위에 올린 바 있고 국경 없는 기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정보의 블랙홀, 즉 정보의 암흑지대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언론 매체들이 정권의 선전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사를 계기로 해외를 떠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가, 친인척들의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열 패밀리들이 언제 그리고 왜 평양을 떠났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으로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2014년 9월입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호텔에서 한 여성과 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이 한국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김정남은 북한 상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고모부 장성택의 숙청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를 떠돌던 김정남이 프랑스에 나타난 것은 아들 김한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한솔은 당시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2012년 10월 동유럽 보스니아의 국제학교인 유나이티드 월드 칼리지에 재학 중이던 김한솔은 핀란드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한솔은 이 인터뷰에서 할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삼촌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본 적이 없으며 그들이 어떻게 독재자가 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한솔입니다.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김정남이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진 건 지난 2001년 5월입니다. 위조 여권을 들고 일본에 입국하려다 일본 당국에 적발된 겁니다. 김정남은 이 일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밖에 났고 결국 후계 구도에서 제외된 채 홍콩과 마카오 등을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2010년 10월 중국 공항에 나타난 김정남의 목소리입니다.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내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 요인이 있었으면 거의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남인데 후계자로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아니, 저는 뭐 원래 그 점에 대해서 그 유감스러운 점도 없고요. 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그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으로 올해 36살인 김정철은 김정남과 달리 평양에 살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해외를 드나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유명 가수 에릭 크랩톤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철은 2011년 싱가포르에서 또 또 2006년에는 독일에서 에릭 크랩톤 공연을 관람하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철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다고 말합니다. 한국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정철의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외부로 노출을 시키지 않는 그런 그 스타일이라면 김정철 위원장은 동생이지만 상당히 외향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쪽에 관심도 많고 또 대중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북한 최고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수십 년째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를 떠도는 친인척도 있습니다. 현재 체코 대사로 있는 김평일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형인 김평일은 지난 1980년대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서 이른바 격가지로 밀려나 30년 넘게 동유럽 국가대사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평양 교원대학 출신으로 2002년 탈북한 이숙 씨의 말입니다.
김평일이 여동생도 있었고 남동생도 있었는데 외국으로 몽땅 다 보냈어요. 그 김성애가 난 자식들은 격가지라 하면서 오직 자기 동생인 김경희 하나만 딱 그것도 이렇게 일러주고 다른 동생들은 다 일러주지 않고 다 외국으로 내보내고 무슨 대사로 내보내고 쿠바로 보내고 뭐 그랬다고.
1988년 헝가리 주재 대사로 임명된 뒤 불가리아, 핀란드, 폴란드 대사를 거쳐 지금은 체코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평일은 외국 대사관 행사 참석을 제외하고 공개 활동은 대체로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일가의 여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외로 나간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이자 김정남의 친모인 성혜림입니다. 영화 붕괴선의 마을 등으로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성혜림은 당시 노동당 선전선동부 과장이었던 김정일의 눈에 띄어 1969년부터 그와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김정남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1970년대 중반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출신인 고용희와 동거에 들어가자 이듬해 모스크바행을 택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지내는 동안 성혜림은 신경쇠약과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던 성혜림은 2002년 5월 삶을 마감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성혜림을 돌봤던 언니 성혜랑은 1990년대 후반 딸 이나목과 함께 프랑스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도 모스크바를 거쳐 1982년 남한으로 망명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이일남이었던 이한영은 1997년 대동강 로얄 패밀리 서울자맹 14년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김정일 일가의 내막을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그해 2월 공작원을 남파해 이한영을 살해했습니다. 살아생전 이한영과 접촉했던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최순호라는 노동당 그 사회문화부에 아주 거물급 공작원이 내려와서 한 명의 동료를 데리고 두 명이 내려와서 분당의 아파트에서 이한영을 저격하고 그 두 사람은 올라가서 이제 공화우용 칭호까지 받았고
가장 최근 해외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북한의 로얄 패밀리는 고용숙입니다. 고용숙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인 고용희의 여동생입니다.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김정은의 어린 시절을 자세히 전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용희는 당시 한국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망명을 한 것은 권력의 비정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북한 당국은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을 격가지로 분류해 제거하거나 외부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협을 느낀 친인척들은 스스로 북한을 등지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암살 사건 뒤에 나온 것이어서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와 중국의 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며 19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면 북한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34에서 40%를 차지합니다. 북한은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한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 수입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500만 톤, 미화로 7억 6,100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규모는 6.5%, 금액은 4.8% 증가한 것이라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8일 북한이 중국의 4대 석탄 수입국으로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2,048만 톤을 수입해 전년보다 14%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안보리가 지난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금액을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제한하고 석탄 수입국들에 매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지만 중국은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모두 금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북한 문제를 중국이 방치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위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특히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뒤에 나와 주목됩니다. 한편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발표와 이행 여부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긍정적 조치이지만 이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국이 다음 달 발표하는 2월 무역 통계가 나올 때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중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조치를 발표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에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협력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갖는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China to exert its unique leverage as Nor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to convince Pyongyang to return to serious talks on denuclearization.
국무부 대변인실 관리는 19일 중국이 이날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별다른 평가를 내리지 않은 채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추가 협력을 요구한 겁니다. 앞서 국무부는 중국이 지난달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을 때와 지난해 4월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25종을 발표했을 때 안보리 결의와 국제 의무를 위반한 북한의 책임을 물리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한 바 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지난 17일 열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합의가 도출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중국 정부의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막히게 되면서 북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한의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40%가량을 차지하는 효자 상품으로 북한은 지난해 대중 석탄 수출로 미화 11억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번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북한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고 수출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는 거고 또 석탄 자체 산업이 침체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다음에 석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북한의 종사자 수만 하더라도 거의 50만 명 넘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일시적으로 일할 곳이 좀 사라지는 이런 것도 나타날 것 같고 김정은의 좀 통치자금 확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이가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도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순수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의 수순을 밟는 것이란 평가입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매년 1월부터 석탄 수출량을 집계해 750만 톤 또는 미화 4억 90만 달러라는 수출 상한선의 95%를 넘기게 되면 각 회원국이 그때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분석엔 중국이 상한선 규제 집행에 나선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4억 달러나 750만 톤 근처까지 쿼터가 찼으면 중재한 게 맞아요. 지금 그 정도까지 찼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하반기쯤 이랬으면 뭐 원래 절차에 따라 그런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3월도 안 됐는데 생산도 안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중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13일 김정남 암살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경고 또는 보복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 등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타로 김정남을 지목해온 중국은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중국 권력층 가운데 김정남에 대한 옹호 세력이 많았다며 이번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중국의 대북 경고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에서 하나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대북 제재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불성실하고 좀 불확실하게 영향을 발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측면에도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침 미사일 그 발사도 했고 또 김정남 사건도 벌어졌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가 총체적 대북 압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의 외교 당국자는 중국이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준수하겠지만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개별 회원국의 대북 독자 제재엔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다며 중국이 지난해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했는데도 수입량이 급증해 결과적으로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북한과 연간 4천 톤, 250만 달러 규모의 액화 석유가스, LPG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은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 가진 VOA 전화 인터뷰에서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커비 전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보고서 3주년을 맞는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The report of the COI on North Korea has captured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북한에 대한 COI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통상 안보리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보통의 경우 안보리는 논란이 많은 문제라는 이유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COI 보고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COI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he very strong feeling of response.
유엔 제도 안에서 매우 강력한 반응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권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심의 등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의 강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또한 보고서가 밝힌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응할 실질적인 행동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반대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Well, what needs to be done is that the recommendations which were made by the COI.
북한은 UN 회원국으로서 UN COI가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가 UN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권고사항에 따른 행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COI 권고사항들은 보고서가 설명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개방과 남한과 북한의 시민사회 사이의 접촉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비무장지대 양쪽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접촉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조심스러운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COI 보고서에 따른 행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Government in North Korea is resistant to change and it cuts
북한 정부는 변화에 저항하고 있고 스스로를 나머지 세계와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COI가 보고한 충격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이 얼마나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이 북한에서 자행됐고 그 가운데 일부는 반인도 범죄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구금시설에 갇힌다는 것은 긴급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북한이 COI 보고서에 기록된 인권 유린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까지 유엔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I 보고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efore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the coming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에서는 COI 보고서의 권고를 근거로 설립된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UN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담길 것입니다. 유엔은 책임 문제에 대해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 그룹은 3월 초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히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다른 국제법정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I believe it is the du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책임 규명과 처벌을 구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반인도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COI는 보고서를 통해 반인도 범죄의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그 로드맵을 계속 무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초래된 안보 문제의 심각성뿐 아니라 COI 보고서가 제기한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우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포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do not have diplomatic position where I can
저는 미국 정부나 다른 공개적인 발표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UN의 관리였습니다. 저희 관심사는 COI 보고서 후속 조치와 관련한 UN의 행동입니다. 미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미국은 독자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와 UN이 취한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계 강대국인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점점 더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정책을 권고하시겠습니까?
I hope that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Trump, like the previous,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안보와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COI 보고서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이행이 시급합니다. 이런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들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등 북한 외교관들과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잇단 탈북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defection of 30,000 citizens of North Korea.
지난 10여 년간 3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탈북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당국자들에게도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볼 것이고 많은 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COI 보고서와 다른 UN 결의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에 환멸을 느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과 정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My plans to continue to draw the report of the
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계속 COI 보고서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UN 헌장이 요구하고 COI 보고서가 권고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탈북 학생들과 남한의 대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소통하는 리더십 캠프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도당 당수께서 이제 국민의 이제 권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만약 법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건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를 넘나드는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토론 상대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는 이들은 평범한 대학생들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 뉴스호스텔에서는 탈북 청년단체 나우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함께 마련한 리더십 캠프가 열렸습니다. 나우 지성호 대표입니다.
이번에 그 행사는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과 저희 청년단체 나우가 함께 이제 주최해가지고 탈북 청년들과 우리 남한 청년들 25명과 함께 이제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선거를 이제 직접 해보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정당을 만들어보고 이제 또 당수도 뽑고 더 나가서는 이제 북한 땅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번 리더십 캠프 주제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였습니다. 이 주제에 맞게 미국과 한국의 역사와 선거 제도에 대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과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직접 학생들이 선거 공약을 만들어서 선거 유세를 해보는 시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직접 해보는 모의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살 때는 때는 이제 북한에 하나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노동당에 입당하는 것이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또 그곳에서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을 막대하고 학대하고 해도 이제 무방한 것을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그 누구도 이제 당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선출된 사람이 이제 위에서 북한처럼 내리막에서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에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해봤을까?
학생들이 직접 당을 만들고 당 대표를 선출해서 선거 유세와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에선 정말 치열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계신 분들 이 토론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약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공약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그 공약을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공약들 안에서 이 부분은 그런 게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부족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메꾸고 싶어서 이런 공약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서로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청년들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지금 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인 선거까지 직접 해본 학생들. 한번 주인처럼 행사해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탈북학생 김수아 씨입니다.
특강을 여러 개 들으면서도 그렇고 제가 체감한 것은 이게 민주주의가 정말 쉽게 얻어진 게 아니고 우리 윗세대들이 끊임없는 투쟁과 그런 노력을 거쳐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공약 하나를 저희가 만들면서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글자 하나하나에도 되게 신중을 가해야 되고 이게 대선 후보들도 토론을 하거나 이게 되게 쉽지 않겠구나,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막 이런 걸 느끼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독재 정권을 경험했던 탈북 학생들, 이 시간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태도를 배운 것도 소득인데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장이나 의견도 타당할 수 있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만의 무게중심을 찾고 또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혁일 탈북학생입니다.
되게 감명 깊은 거는 뭔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모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민주주의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민주주의도 공부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얘기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통일 이후에 한반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힘을 키우고 또 자신들의 역할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와 함께 통일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다시 김혁일 학생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치외교 공부하게 된 이유는 그냥 통일된 후에 내가 뭐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통일될 거는 뻔히 알고 있거든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통일되면은 저희가 또 북한에서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회를 또 알려주고 이런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외교를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그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좋은 거를 행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집단 지성이 있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충분히 거쳐서 이게 만약에
2박 3일간의 일정,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게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군요. 벌써 꽤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시민 집회인데 다양한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토요 대규모 집회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촛불과 태극기를 내걸고 탄핵과 탄핵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지난 토요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촛불 집회는 지난 10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벌써 16번째입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약 84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시내 중심가에 모여서 조속한 탄핵 판결과 특검 연장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 인근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앞과 또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모였는데요. 주최 측이 추산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250만 명에 이릅니다. 탄핵 기각, 특검 해체,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어서 이런지 이 시민들의 집회도 과열되는 양상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 정국, 뭐 사회 경제계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상당히 매서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한국 시민들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못 받은 특검에서는 정해진 수사 기한인 28일까지 모든 그 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24일을 최종 변론인으로 정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촛불과 또 태극기를 든 거리 집회를 통해서 분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더 과열되고 있는 분위기는 양측 집회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기 위한 여야 정당 정치인들이 촛불과 태극기 시민 앞에 나서서 이 세력 대결의 모습을 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한 가지는 이 집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 쪽을 상징하고 있는 태극기를 둘러싸고 이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좀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탄핵 정국에서의 태극기, 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상징물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태극기라는 것이 늘 나라와 민족의 대소사, 또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국기인데 이 보수단체, 그러니까 일부 보수단체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집회,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은 보수단체 쪽의 집회를 태극기 집회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속에 등장한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가 그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촛불 집회 안에서 태극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집회 양측의 집회자들이 섞인 것은 아니고요.
네.
태극기가 정치 세력의 전유물처럼 어떤 정치 세력의 전유물처럼 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촛불 집회 안에서 시민들이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태극기를 들되 거기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서 구분을 하고요. 집회 인파 속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돌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단체 중심의 집회 쪽에 태극기의 물결 가운데 성조기가 자주 눈에 띕니다. 미국 국기가 자주 눈에 띕니다. 이 부분에 관한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 시민 집회에 성조기가 등장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 부분은 뭐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왜 이렇게 성조기를 드느냐고 물었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박 대통령 지지단체가 포함된 이 50여 개 보수단체의 집회가 시작되면서 사실 촛불을 대응하는 상징으로 내는 것이 태극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지난 뒤에 대형 성조기가 태극기 집회 속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토요 집회 때마다 시민들의 손에 자연스럽게 작은 태극기 또 성조기 함께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 갑작스런 성조기 등장이 지금의 탄핵 정국과 시민 집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의 질문인데요. 시민들 쪽에서는 뭐 특히 뭐 촛불 쪽의 시민들이겠죠. 뜬금없다는 반응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 반대 집회 측의 대변인과 인터뷰를 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변인의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문제는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단체의 행동인데 이걸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지난 주말에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역시 태극기 속의 성주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아시안게임, 오늘이 대회 이틀째인데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 소식이 연이어 들렸다고요?
네네. 그 어제 대회 개막식 전에 거둔 남자 스노보드 대회전 부문의 금메달에 이어서 오늘은 스노보드 회전 부문 남자 크로스컨트리,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5000m, 남녀 쇼트트랙 1500m에서 각각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또 남자 스노보드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거둔 금메달에 이어서 은메달까지 거머쥐었고요. 이번 대회의 첫 금메달 주인공인 그 이상호 선수가 대회전에 이어 회전 부분까지 우승을 차지해서 2관왕이 됐습니다.
네, 대회 출발부터 성적이 좋군요.
그렇습니다. 이 메달의 여부나 색깔로 어떤 선수들의 열정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의 노력과 사연은 항상 특별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스피드스케이팅 그 5000m, 빙속 5000m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는 한국의 뭐 대표적인 대표 선수인데요. 그 2월 초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 추월을 하다가 스케이트 날에 오른쪽 정강이를 베는 그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력한 금메달리스트인데 어쩌나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6년 전에 자신이 세웠던 아시아 기록을 경신하면서 또다시 한번 최고 자리에 올랐고요.
네.
크로스컨트리 금메달리스트인 김 마그너스 선수. 이 선수는 아버지가 그 노르웨이 그 분인데
네.
2위 중국 선수와 100분의 1초 차도 나지 않은 이 간발의 차로 메달의 색깔을 바꿔서 또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메달에 항상 머물렀던 한국의 남자 크로스컨트리 실력을 최고 자리에 올려놓은 그런 선수가 됐고요. 이 한국 동계 스포츠 하면 쇼트트랙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이 최민정 선수가 역전극을 펼치면서 금메달을 땄고 이어서 은메달도 한국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1999년부터 동계 아시안게임 5연패의 쾌거를 달성했고요. 남자 쇼트트랙 1500m 금메달과 동메달을 휩쓸어서 이 한국이 쇼트트랙 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네. 경기장의 긴장과 박진감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국은 지금 금, 은, 동 메달 수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네, 금이 6개, 은 3개, 동 5개, 모두 14개입니다. 국가별 순위로는 금메달 3개를 포함해서 12개의 메달을 딴 일본의 앞선 종합 1위고요. 중국은 은메달 수의 차를 지금 3위에 있고 카자흐스탄이 4위였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5개를 따내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선수 142명을 포함해서 221명의 선수단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